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계속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로 3장 5절까지는 특히 여자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은 신부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인이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찾고 서로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물론 이 아가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것, 특별히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미적 의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부관계에서 찾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과 순결과 미를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리고 첫 번째 선물이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특별히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의 거룩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제정해주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비유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라이빗한 컨텍스트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퍼블릭하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힘들어지지만 신랑과 신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서에는 이미저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야만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낭만적인 열정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이 된 것은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부관계가 잠재적인 기독론을 포함하고 있다. 제가 신학적인 표현은 그것만 쓰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또한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를 피해야 되는데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줄긋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신랑은 무엇이고 신부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딱 매치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 수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를 우리가 읽는다, 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유행가를 여러분 유행가 들으시죠? 유행가를 우리가 들으면 거기에 나오는 가사를 생각할 때 그걸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 곡을 지은 사람,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찾지 그걸 일일이 찾아서 분석해서 논문을 쓰지는 않죠. 느끼는 감정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에서는요, 3장 6절로 11절은 그냥 쉽게 결혼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 3장 5절까지는 구혼 또는 청혼의 노래였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결혼의 노래입니다. 결혼식이 시작이 돼서 결혼 서약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아가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혼 또는 청혼과 결혼과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3장 6절에 11절은 신랑 입장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 입장,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초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사실 두 절밖에 안 되죠.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결혼식으로 보시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제일 끝에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6절에 11절을 보면 웨딩 프로세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그것을 신부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마치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또는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을 남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나오고 앞뒤에서는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솔로몬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보통은 이렇게 보죠. 신부가 신랑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가장 멋있는 남자가 아마 솔로몬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유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모라고 아마 배우들을 연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이상형으로 뽑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나에게로 달려온다.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신부가 마치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실제로 솔로몬 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부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도착하는 것을 6, 7, 8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것이 멀리서 마차를 타고 60명이 그를 호위하면서 신랑의 가마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멀리서 오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 향기를 뿜으면서 달려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향품을 많이 썼으면 멀리서부터 달려오는데 거친 뜰에서 오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 향기가 신부가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향기를 뿜고 있다고 6절이 설명합니다. 몰약과 유향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자꾸 유향을 유황이라고 읽는데요. 유향은 터지는 겁니다. 유향이 프레그런스인데요. 유황으로 읽지 마시고 그거는 저 지옥불, 유황불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거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예,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몰약과 유향과 또 여러가지 향품,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 아마도 가장 고급, 요즘은 뷰티풀리 샵에서 파는 그런 향수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향내를 풍기면서 그런데 또 연기 기둥처럼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 60명이 호위 군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아마 연기를 뿜으면서 오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물론 수사적인 질문이 되겠죠. 7절에 답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제 호위 무사가 60명이 둘러쌌고 그들이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오는데요. 그 가마를 9절이 묘사합니다. 그 솔로몬이 탄 가마는 또는 신랑이 탄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로 보통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아마 가장 좋은 나무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보게 됩니다. 레바논의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고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가마가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조그만 가마가 아니라 굉장히 큰 마차 이상의 큰 가마인 것 같고 기둥이 있죠.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금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색 쿠션을 깔았다. 뭐 카펫이나 이런 식으로 플로어링을 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엮어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깔개를 쿠션을 또는 카펫을 그들이 짰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사랑으로 엮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 가마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보면 11절에 가면 그가 어머니가 씌워준 결혼식을 위한 왕관을 쓰고 온다라고 이렇게 신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가마를 타고 60명의 호위 병사들과 함께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지금 신부가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로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 이런 교회나 예식장에서 조그맣게 하니까 신랑이 기껏해야 조기소에까지 걸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아주 그 야외에서 아주 크게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가마를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들어와서 4장 1절부터 15절은 신부를 향해서 초청을 합니다. 보통 신랑이 들어오면 여기 서죠? 그렇죠? 신랑이 앞에 서서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4장 1절부터 15절은 그런 장면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부가 저쪽에서 오고 있다면 아니면 신랑이 이제 먼 곳에서 와서 신부에게로 찾아오는 장면이니까 신부를 보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신부의 그 완벽한 미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한 시작한 신랑은 이제 7절에 가면 또 같은 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도가 강해지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를 바라보면서 물론 신부 화장도 했고 드레스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볼 때 신부는 완벽한 미인이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베일을 쓰고 있고 노우를 쓰고 있다고 1절에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는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내려가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시작해서 가슴까지 가는데 1절부터 보시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러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마 머리털이 굉장히 까맣고 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좀 이상한 표현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 3000년 전의 글입니다. 3000년 전에 예, 이거는 청동기 시대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그때 사람들의 치아가 어땠겠습니까? 요즘처럼 치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우스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치아가 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혹시 궁금하시면 3000년 전에 어떤 스토리를 찍은 영화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딴 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이가 어떤가 한번, 이가 제대로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치아가 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빨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보면서 내 이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쌍태를 낳은 양떼 같구나라는 것은 치아가 골고루 다 있고 빠진 것 없고 희고 예쁘다.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설명이죠. 뭐 이렇게 신부를 설명하면서 뭐 이빨 얘기를 할까. 그런데요. 그만큼 치아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입과 뺨을 노래하고 4절에 가면 목은 이것도 좀 그런데요.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예, 근데 이거를요. 뭐 길고 두껍고 무시무시한 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의 망대가 아마 다윗성, 예루살렘성에서 가장 멋있는 망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엄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요. 궁금하시면 모르겠어요. 이 다윗의 망대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망대가 어떤 망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만든 성지순례 그 동영상을 필라델피아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좋으면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가끔 예루살렘에 관한 성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그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길르앗산에 있는 무슨 양떼 같구나. 얼마나 그 머리가 전지현이라는 사람 머리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길르앗산이 어디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윗 성의 망대라는 것은 목이 길거나 두껍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위엄이 있는 그리고 화려한 목을 가졌다. 왜냐하면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길고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미의 중요한 조건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가슴을 노래하고 있는데 내 두 유방은 백합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머리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가슴까지 묘사하면서 부인의 미가 완벽하다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7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6절에 갑자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이제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대부분 그 신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 신부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이 표현은 과연 뭔가? 이것은 사실은 2장에서 신부가 2장 17절에 보시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고 신랑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신랑이 그 신부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부에게로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친밀하고 편안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늘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였던,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던, 그곳이 향기롭고 친밀하고 편안한 그런 만남이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끝나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그 무드가 좀 살아나시나요? 제가 충분히 로맨틱하게 설명을 못해드려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갈 때도 남의 결혼식 구경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혼식이 있었다. 옛날 생각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함께 모여서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았었다는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 세례식에 동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결혼식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며 남편을 맞이하며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서약을 맺은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8절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초대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신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레바논이라고 설명했는가?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여자가 신부가 레바논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초청하는 두 가지 표현, come with me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요, 영어로는 come with me 그랬는데, 원래대로 가면 be with me and come with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e with me,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이 표현 누가 많이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실 때, 열두를 부르사 어떻게 했어요? To be with him.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자. 이것은 연합 또는 교제를 항상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죠.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나와 연합하자라는 신랑의 초청이 되는 것을 보는데요.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가면 내 누이, 죄송합니다. 8절 하반절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제 이 신부가 혼자 있는 곳은 위험한 환경이 위험하고 신부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산 이름들을 쭉 산과 광야를 그 광야의 지명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오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되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거기는 살벌한 곳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신랑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제 자신이 신부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신부에게로 있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붙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신부에게로만 향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요. 계속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my sister, my bride 할 때 my sister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내를 부를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자요. 그렇죠.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지금 문화에서 보면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러냐 그러는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가까운 식구들 중에 여자들, 어머니나 누이를 항상 여자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그걸 woman으로 직역하지 않고 dear woman이라고 paraphrase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3000년 전에는 아내를 이렇게 sister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는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때는 목적이 달라서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마 신랑이 신부를 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오빠라 그러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3000년 동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형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Stronger than wine 이라는 표현은 지금 아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아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독하다기보다는 짙은 향기와 깊은 맛을 주는 그런 술이었던 것, 음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형품보다 향기롭다.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그가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로 가면 계속해서 신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15절은 9절부터 11절보다 조금 진도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랑이 신부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초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신부가 그 초청에 응해서 신랑과 결합하는 모습을 설명하며 신랑이 이제 아내를 설명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맨 위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다. 아마 동산, 정원이라는 얘기죠. 가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들은 이제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은 생명과 기쁨을 주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픈된 상태가 아니라 신랑만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잠그고 덮고 봉했다는 의미는 그냥 일방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부의 순결한 헌신 그러한 사랑을 또한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동산과 샘은 항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잠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샘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근 동산, 봉한 샘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독점적이고 순결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그러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이제 과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과일과 꽃과 향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임을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도 사실은 목자라 그랬죠. 양을 친다는 설명이 1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좀 탔으니까 나를 믿게 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1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뭐 양과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과 동산을 다니면서 자연을 항상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꽃들인데요. 아주 향기가 많이 나는 꽃들이라고 합니다.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고 이렇게 여인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 속에서 신랑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엘레멘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결론적으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즉 신랑이 신부와 연합할 때 그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면서 특별히 신랑이 거의 일방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과 신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4장 16절부터 5장 1절 두 절은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일어나라 불어라 향기를 날리라 라는 신랑의 말은 신부를 초대하는 그런 마지막 초대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6절 하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은 이거는 신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내 사랑, my love 할 때는 남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 표현할 때 my love라고 표현을 하고 여자가 신부가 신랑을 얘기할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 my beloved라는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는 것은 신랑을 말합니다. 신랑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은 뭡니까? 신부였죠. 물된 동산이고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신부가 화답하면서 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이 5장 1절에 들어가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다시 동산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나의 모략과 형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고 이제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의 하반절은 신랑이 친구들에게 초대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객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마지막 리스폰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제 피로연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설명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만족하시는 것 같고 아직도 무표정한 분들은 감이 없으신 분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서약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결혼식이라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였다,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다나시우스 교부에 하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교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트리니티를 loving community, community of love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존재하실 수 없고 세 분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인류는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로 창조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처음부터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부부였음을 아다나시우스 교부는 강조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9장 9절인데요. 예, 9장 9절이니까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헛된 날만 빼겠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Enjoy life with your wife or husband. 이건 husband 제가 집어넣습니다. Enjoy life with your wife or husband whom you love all the days of this meaningless life that God has given you under the sun. All your meaningless days. For this is your lot in life. 이것이 내가 해 아래서 평생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This is your lot in life, and your toilsome labor under the sun.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였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였는데 그 중간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enjoy your life in two areas. Number one, in your work. Number two, in your home. 해 아래서 수고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catchphrase 중에 하나입니다. Enjoy your life, toilsome life, through your labor. Whatever you earn, enjoy that. That is God's gift. Number two, enjoy your life with your spouse at your home. 이것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가서는 같은 주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사실 지금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은 물론 인간의 사랑을 노래했지만 타락 이전에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컨플릭과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웨딩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웨딩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Wedding is a covenant before God, our Creator. It is a covenant with one another, and it is a covenant with God by the husband and wif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man cannot separate.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부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에 서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과연 내가 결혼한 후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까지 젊었을 때는 대개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한 기대고 그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함으로써 이제 부부로서 지금까지는 개인으로서 살아왔다면 그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납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이막은 이제 부부로서 새로운 가정을 개척하고 새로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막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이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loving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s the most powerful means to display who God is, the God of love. 그래서 우리가 예, 다 전도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제일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지금 한국의 결혼 문화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주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냥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롤십이 확실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초신자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본의 확신도 있고 다 있어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 경력을 보지 마시고요. 기초가 분명한가 그리고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의 영적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Is he teachable? Is he transformable?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안 변합니다. 기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안 변하죠. 취향이나 이런 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인격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고치려고 하는가.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가.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변화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티처블한가 하는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도 변하지 않으면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었다. 그럼 아, 오늘 말씀을 잘 은혜 못 받고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하고 성장해야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많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워야 하고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계속 말씀 안에서 고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저는 99점을 주고 싶습니다. 100점짜리는 원래 없으니까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 인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품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성격 나쁜 사람은 결혼 못합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교양서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참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임성선이라는 분이 쓴 건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결혼 전담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쓴 부부 심리학. 이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북적인 책인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북으로 보고 있는데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임성선이라는 분,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부 심리학이라는 걸 보시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결혼에 대한 잘못된 어떤 기대라든가 선입관 같은 거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물론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세안이가 몇 달 안 됐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안이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싱글인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남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분명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또 항상 배우려는 겸손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준비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아까 이미 말씀드려서 그냥 제목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은 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서약은 취소할 수 없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로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결혼 문제로 지금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서약이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가정이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불완전한 두 사람이 결합해서 성숙함 혹은 완전함으로 달려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은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 두 해에는 우리 새 가족들이 거의 싱글들이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1, 2, 3 구역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친교할 때마다. 결혼한 커플들은 유학생들이 거의 작년에 한 커플 왔고요. 포닥 가정이 몇 가정이 왔는데 유학생 가정은 한 커플 왔고 청년들만 계속해서 지난 두 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싱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핵심적인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결혼식을 여러분이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이 서약이라면 결혼식은 뭐가 됩니까? 계약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좀 살벌하죠? 재미없죠? 결혼식이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 물론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결혼식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을 위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세를 과시하거나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양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결혼식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결혼식인가?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합니다. 결혼식의 하객은 다 증인입니다. 그 서약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혼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출발점입니다라는 것을 가족과 하객들에게 서약하는 그런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항상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결혼 예식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우리가 준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결혼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대부분 한국에서 하게 되니까 뭐 제가 주례할 기회도 없고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는 어드바이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은 쇼가 아니다.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감사하게도 몇몇 커플들은 참 부모님들도 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돼서 소박하게 아름답게 했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결혼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사실은 그 시간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신 그 창세기 2장의 그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우리가 재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죠? 성경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성경은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3장 6절에서 11절을 다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신부에게로 달려오는 그 모습, 이것은 이미 아가서에서는 끝난 사건이고 결혼하신 분들에게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놀라운 것이라면, 이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마를 타고 달려오는 솔로몬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독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아가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놀라운 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하셨나요? 그대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로다. 못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자분 성도님들은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다시 아가서 찾아보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싱글들에게는 이제 좋은 배우자들 하나님이 속히 만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결혼하신 분들 이제 계속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가서의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귀한 배필을 이미 준비해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제 그 가운데 남편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